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입니다. 케리 장관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뒤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미한 동맹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한국의 방문에 앞서 17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두 사람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대북 압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간척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법 준수와 자제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는 한국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편집국 성명을 통해 한국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 숙청정치와 공포정치를 들어 헐뜯고 있다며 최고 전엄을 훼손하는 여론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성명은 현영철 부장이 숙청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지난 13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첩보를 공개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처형된 간부가 7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노동당 창건일이 5개월 남았지만 북한은 벌써부터 전단반을 구성해 열병식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열병식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최근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를 공개해 군사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집트 법원이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과 무슬림 형제단 100여 명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 정부가 집단 재판과 선고 관행에 끊임없이 반대해왔다며 이는 이집트의 국제적 책무와 법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카이로 법원은 16일 선고 공판에서 무르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100여 명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당시 혼란한 틈을 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도움으로 탈옥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반군 ISIL이 점령한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 총리가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를 소집했습니다. 이라크 관영매체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17일 안바르 주도 라마디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라마디에서 17일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군인과 경찰 10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두 차례에 걸쳐 보안군을 겨냥해 일어났으며 그 뒤 양측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정부군이 고대 도시 팔미르에서 ISI를 격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지난 주말 전투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휴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군 병사 3명이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의 교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반군의 근거지인 도네츠크의 북동쪽에 있는 스비트로다르스크 인근에서 정부군이 반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눌런드 차관보는 이틀간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 비정부 기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개성공단 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영철 숙청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 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사실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영철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만 해도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현영철이 어떻게 숙청이 됐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한국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군부의 서열 2위, 북한 군부의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4월 30일경에 반역죄로 수백 명의 장령급 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양 인근의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고사총으로 공개 총살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첩보 내용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정보와 첩보는 좀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정보는 진위가 확인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이 첩보는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은 아직 안 된 것을 보통 첩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국가정보원의 그 발표 내용을 국내외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국가정보원이 이 첩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일 것으로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나 이 현영철의 이 처형과 관련해서는 고사총으로 공개 총살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고사총이라는 게 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대공 무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총을 사람이 맞게 되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됩니다.
네.
예, 그것이 사실 극도로 잔혹한 형태의 처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그 관심을 끌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극도의 공포 정치라는 말을 했고 또 많은 한국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특히 물론 이제 첩보지만 그 고사총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고사총이라는 것이 총신이 4개가 되고 한 1분에 뭐 천몇백 발씩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4개를 쐈다고 하면 그야말로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처참한 그런 그 총살형인데 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직입니다. 단순히 국방장관의 직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 김정은과 아주 밀착된 그런 가까운 그런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숙정이 됐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충격적인 소식인데 과연 현영철이 어떤 인물인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현영철은 북한군의 서열 2위로 군부의 핵심 실세 중에 하나입니다. 1949년생이니까요. 올해 그 66살이고요. 과거에 그 야전군으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2006년에 백두산 서쪽에 있는 북중 국경지대를 담당하는 8군 단장으로 복무했고요. 2010년 9월에 그 현영철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그의 고모 김경희, 최용해 노동당 비서 등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으며 인민군 대장에 올랐습니다. 또 2011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표된 장의위원회 명단에는 77번째로 이름을 올렸고요. 또 2012년 7월에는 리영호의 뒤를 이어 북한군 총참모장 겸 차수로 승진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실세 중에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장정남을 밀어내고 그 인민무력부장에 올랐고요. 석 달 뒤에는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요. 당시 그 모스크바에서는 국제안보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에도 그 건장한 모습으로 미국을 맹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국정원은 현영철이 숙청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국정원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었고요.
네.
이 두 번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거나 태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김정은이 주재한 인민군 훈련 일군 대회에서 졸고 있는 그런 불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한국 국정원은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영철이 반역죄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반역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이 파악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한 세 가지 외에도 뭔가 좀 더 중대한 사안이 현영철에게서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관측들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처형됐다는 현영철이 북한의 기록영화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 현영철 그 처형설의 그 최대 미스터리 중 의문점 중 하나인데요. 북한은 그동안 간부를 처형하거나 숙청을 하면 몇 가지 그 보여주는 그 반복적인 그 패턴, 즉 행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기록영화. 가령 고위 간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나 김정일 제1위원장하고 과거 단인 기록영화가 있으면 처형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하나의 그 패턴, 행태 중에 하나인데요. 현영철의 경우는 좀 예외적인 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은 그 현영철이 4월 30일 처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5월 14일 그 방영된 북한은 그 조선중앙방송에 그 방영된 기록영화를 보면요. 현영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그 왜 그런가 그동안의 그 행태하고 좀 다른 대목이죠. 또 하나는 그 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그 15일입니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그 군부가 관리하는 양어장을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이 사진에는 또 군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현영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해석, 여러 가지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 기록영화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숙청이 되면 일단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도 거기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거의 예외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그것은 북한이 사실 유일 영도 체계 지침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숙청된 경우에는 아예 기록 자체를 없애는 흔적 없애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말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정한 그 과오를 저질러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오를 저질러서 이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근신하게 되는 그런 징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삭제를 하고요. 기록을. 그래서 이것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고위층에서의 어떤 숙청이라든지 인사 조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관측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척도가 됐었습니다.
네.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공개 처형에 대해서 첩보라면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이 정보와 첩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국정원이 이렇게 첩보라고 그 얘기한 건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아직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영철이 처형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북한의 자료들을 보면요, 최근에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는 걸 보면 기록영화 이외에 과거의 것들이죠. 기록영화는.
네.
그것 이외에 국정원이 현영철이 처형된 시점으로 얘기한 4월 30일 이후에는 현영철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현영철의 신변이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아까 말씀드린 기록영화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현영철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고위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숙청 사실에 대한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네네.
그런 점으로 볼 때 아직은 첩보 수준이라고 하는 한국국가정보원의 발표 내용대로 뭔가 공개리에 실제로 처형됐는지 여부는 조금 더 북한 언론 매체 등이나 또는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동향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정원도 그런 부분에서 첩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또 이 숙청보다는 현영철이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다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성장 박사는 그동안 그 몇몇 과오를 저질렀던 북한의 그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곧바로 그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화를 거친 이런 사례가 많다며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이 한때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주 수행하던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그리고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또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같은 인물이 사라진 이유도 밝혀졌다고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요.
네.
국정원이 이번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 신변 이상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은 한국 언론들에는 이 마식령 스키장의 건립을 지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북한이 주력 사업으로 그렇게 건설을 한 문수놀이장, 이것도 네. 마원춘 그 설계국장의 작품인데요. 그 알려지기로는 최근에 이 순안공항 설계와 관련해서 뭔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만을 사서 숙정됐다. 그리고 그 숙정의 내용은 그 지역의 농장으로 배치됐다라는 이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인선 국장, 그 총참모부 작전국장이면 군에서 상당한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그 훈련 시찰에 동행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핵심 참모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그 어떤 이유에선지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취를 감춰서 숙청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한광상 부장, 이 사람은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금고지기로 그렇게 알려져 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당 운영 자금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이 사람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난 3월 초 이후에는 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아서요. 이 국정원이 지금 뭔가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상황을 좀 추적 중인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전 위원장이 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운구차를 호송하던 그 인원이 이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최고 북한의 실세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 김정은을 제외하고 이제 일곱 사람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남고 다섯 사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제 현영철이 이제 숙청이 됐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숙청이 된 그런 그 배경과 여파 이런 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 정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나 권력 기반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분석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그 후계자로 지명되고서 실제로 권력을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운 그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그 여러 가지 그 당, 정, 군 간부를 다루는 방법, 혁명화, 또 숙청을 했다가 다시 되살려주고 이런 어떤 그 후계자 수업, 일종의 그 제왕학을 견습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반면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계자 수업이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짧습니다.
네.
짧게는 1년, 뭐 길어야 한 3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한 가지 그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나이 문제입니다. 그 올해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31살에 지금 불과한데요. 지금 그 요번에 그 천영설이나 도는 그 현영철 그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는 66살이고요. 대부분 당정군의 간부, 김정은 위원장이 데리고 다니는 간부들이 대개 60, 또 많은 경우는 70 정도의 그 나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거의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뻘을 보면 거의 뭐 아버지 뻘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같은 어떤 나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자격지심, 그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그 이런 그 공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분석가들은 그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그 측근이 이 살짝 웃는 모습만 봐도 그것이 김정은으로서는 자격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웃는 것이 나를 혹시 비웃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잔인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분석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제가 좀 그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하루아침에 사실 측근 핵심 실세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장성택 고모부인 그 핵심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 자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좀 커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것에서도 기인한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언론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통치의 첫 번은 숙청. 말하자면 잔인한 처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충성을 이제 말하자면 다짐받는단 말이죠.
네.
두 번째로는 견장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북한의 공식 발표였죠. 알고 있는 대로 이 군 고위급 인사들의 계급장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을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네.
이번에 숙청돼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의 경우에도 대장에서 상장으로 계급을 자주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별 4개 육군 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별 2개 소장이 됐다가 다시 대장을 달고
네.
그 다음날 이런 네.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북한은 상당히 이런 일들이 잦고 바로 이것도 불안정한 그런 체제를 보여주는 것인데 통치의 일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견장 통치라고 하고요. 또 서열 경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황병서 정치국장과 또 최룡해 국방위원 이 두 핵심 실세들의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이은 2인자냐 3인자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자주 북한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열 경쟁을 통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자면 좀 이끌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술을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권력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역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다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북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공포 정치 이런 것이 그 단기적인 효과와 그 장기적인 효과로 그 나눠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보면 공포정치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렇게 자기 말을 지시를 잘 안 듣는 사람을 바로 그 처형을 하고 더군다나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니까요. 외형적으로는 공포에 질려서 그야말로 그 충성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말을 잘 듣는 척하는 그 복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뭐 단기적으로 뭐 효과라면 효과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역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게 되면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 당정군 간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깨집니다.
네.
어느 나라 공간에 그 당정군 그 간부들은 그 최고 지도자에 접근해서 충성심을 보이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출세를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중요한 하나의 그 행태들인데요. 이렇게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뭐 회의 시간에 졸거나 무슨 아주 조그만 문제 때문에 처형을 하게 되면요. 그 당정군 간부들이 그 최고 지도자에게 접근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정책 건설적인 그 정책 건의하기가 어렵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 무슨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그 좀 양식을 바꾸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숙청을 하거나 뭐 처형을 할 경우에는 그걸 본 다른 간부들은 도저히 그런 어떤 건설적인 그 정책 대안이나 제의를 하기가 곤란하고요.
네.
따라서 그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면정복배 현상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어서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면정복배 최 기자가 지금 면정복배라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음봉양위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네.
음양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봉 잘 받들다가 같은 뜻이죠. 물론 네. 그리고 이 잘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네,
뭐 이런 적인데요. 면정복배랑 같은 뜻인데 미국의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런 공포정치가 극단적인 공포정치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공포정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 거기에 반발하고
네.
말하자면 맞서려고 하는 세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가능성을 지적해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국 언론들도 상당히 이 북한의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미국 언론들은 참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극단적인 공포 정치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도 중국은 상당히 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죠?
예. 이 중국은 북한 내부의 사안에 대해서는 늘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그런 소식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간단한 논평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미국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실이라면 극단적인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정권에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바다면을 뚫고 불쑥 솟구친 탄도탄이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장공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네, 방금 북한 방송원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예, 북한이 이 시험 발사가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날짜나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험 발사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시험 발사를 참관한 후에 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은 적대 세력의 뒷잔 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달아놓은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전략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북한은 지상에서는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중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물 속에서 쏴서 물 해면 위로 떠오르게 한 다음에 그 미사일이 각도 방향을 잡아서 그 표적에 그 명중을 한다지 그런 시험인데 이것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그동안 그 소형 핵탄두가 장착된 그 장거리 미사일, 전략 탄도 미사일이죠.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뭐 사람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느 나라든지 그 전략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고정식 미사일, 그 대포동이나 그런 데 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한 고정식 미사일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대형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적의 그 레이더망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사하는 그런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하고요.
네.
맨 마지막에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두 가지 이동식 미사일과 고정식 미사일은 저희가 다 포착을 했고 그동안 시험 발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된 거는 최초로 그 수중, 즉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 그 시험을 한 건데요. 이것은 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잠수함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레이더로서도 그 대단히 그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저 북한이 그야말로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면은 그 미국 또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은 굉장한 새로운 그 군사적 위협에 놓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 미국과 한국 간에 좀 그 평가를 하는데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온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은 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거기 이 이번 사안을 보는 그런 인식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한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 다섯 번째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본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네.
또 한국의 집권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이 국방부도 이번에 그 시험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사태라고 하면서 북한이 이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도 이것이 심지어는 게임 체인저, 말하자면 남북한 간의 군사 대치 상태에서 말하자면 북한 쪽으로 상당히 그 우위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사태다라고 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든지 또한 잠수함 탐지 전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것은 과대 해석을 좀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서의 시험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전력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것이고 아주 초기 단계에 말하자면 기초적인 수준의 그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북한이 발표한 이 시험 발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아직 북한의 기술력으로 볼 때는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조차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닌가요?
안보리 위반입니다. 그 유엔 안보리는 그 북한이 그 미사일과 그 핵실험을 할 때마다 안보리 결의를 여러 번 채택을 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지난 2006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부터 지난 2013년에 채택된 2094호까지 모든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수중에서 그 미사일 그 사출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네. 미 국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짧은 내용이라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최 기자가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조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요. 북한이 영내에서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견고히 지키고 있고 또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한미 간의 그 안보 조약 그리고 동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군사 분야로 지난주에는 또 북한의 포사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포사격 훈련인데 13일 서해상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하겠다고 한국에 통보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13일 날 그 오후 3시부터 그 15일 24시까지 서해 백령도와 그 연평도 일대 그 북방 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군 통신선을 통해 한국 측에 보냈는데요. 그동안 그 이런 그 사전 통보가 잘 없던 쪽으로 봐서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야간에 포사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밤중에 이렇게 포사격을 한 의도가 따로 있을까요?
예, 그 포사격을 하면은 대체로 세 가지 의도를 그 얘기들을 하죠. 첫 번째로는 군사 훈련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포사격을 통해서 그 포의 성능을 좀 개량하려는 그런 네.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것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야간 포사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북한이 좀처럼 야간 그 사격 훈련은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야간 사격 능력을 좀 고양시키려는 그런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야간에 이렇게 사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개성공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입주업체에서는 이 잔업 거부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잔업 거부 사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말하자면은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에
네.
그 일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다 하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돈을 주어도 그 더 남아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잔업 거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개성공단의 일부 입주 기업의 그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잔업 거부뿐만 아니라 태업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태업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전에 비해서 이 손놀림이 더 늦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좀 게으름을 피우는 거라고 할까요?
의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네.
그러니까 임금을 제대로 내가 못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측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이럴 때 폐업을 하기도 하고 잔업 거부도 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스트라이크라고 해갖고 아예 파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이
네.
그런 것은 그 금지돼 있고요. 폐업이라든지 잔업 거부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뭐 폐업 여러 가지 뭐 형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결국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또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와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다는데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였나요?
그렇습니다. 그 임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북한에서 그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총국이 있는데요. 이름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입니다. 지난 13일 날 그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임금을 올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예를 어떤 논리를 했냐면은 개성공단의 그 연간 생산액이 그동안 그 처음에 비해서 30여 배나 늘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은 1.5배밖에 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이렇게 그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임금이 이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이 북한 근로자 주머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북한 근로자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가는 임금은 지금 북한 당국에 지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여러 가지를 떼고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사실 개성공단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에서 상당 부분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떼고 간접적으로 지불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노동 탄압이라든지 인권 침해라는 그런 국제사회의 여러 지적들이 있고요. 개성공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 중간에서 참 애를 먹고 있는 측은 이제 그 업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입주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 기업들은 상당히 그 난처한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폐업 또는 그 잔업 거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한국통일부는 이렇게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곤란하다. 따라서 남북 간에 어떤 그 협의가 돼서 문제가 합의가 될 때까지는 올려주지 마라. 그래서 그 곤란한 입장인데요. 이 중에서는 일부 그 기업들은 좀 임금을 줘서 월급을 지급한 기업도 있고요.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기업들이 남북 간 그 당국 간 사이에 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네. 한국 정부 입장이 어떤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한국 정부는 사실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그 정해진 5% 이상으로 올린 것이 그 액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임금 조정 문제는 남북한 양측 간의 사전에 합의를 통해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 간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화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인 조치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태가 점점 더 갈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소식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개성공단 갈등 사태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때는 가족이 기본적으로 다 깨지기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밖에 나가서 먹을 거를 구하러 다니고 형제는 형제대로 딸로 이렇게 막 각자가 밖에 나가서 먹을 거를 구할 때다 보니까 부모님이 있어도 꽃집이죠.
고난의 행군 때 두만강을 건넜던 김성렬 씨 가족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되기는 했지만 곧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2월 16일 날에 김정일이 자기 생일 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경제적 도강자, 북한에 말하면 도강자라고 하는데 이 도강자들은 다 석방하라, 주소만 확인하고.
두 번째 도강을 한 김성렬 씨는 국경에서 더 멀어진 중국 텐진까지 내려갔고 조선족인 채 하며 국수 공장에 취직을 해 라디오를 들으며 중국말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국동방송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저를 이제 저 마음을 히트한 거죠. 이제 공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탈북 청년들한테 대학교 공부까지 지원해 준다. 그 말에 이제 조기를 가야겠구나.
그리고 한국 정착 11년 차인 김성렬 씨.
10년 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뭐 바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아직 정말
올가을 영국의 대학원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꿈 많은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꽃제비 생활하던 북한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어떻게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역사 공부라든지 그 리더십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의 고향인 김성렬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그때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그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고향 청진에서의 어린 시절, 그때 김성렬 씨는 그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인민학교 때 반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근데 반장이 꼭 그 앞에 나가서 학급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이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바닷가에 놀러갔거든요. 청진시는 바다 옆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한테 엄청 맞고 혼났죠. 그래서 막 북한에서 살았다면은 공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래도 의지가 좀 많이 부서졌을지 않을까. 네.
아무 탈 없이 북한에서 살았다면, 아무런 부족함도 고생도 모르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지금처럼 죽기 살기로 공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10년을 훌쩍 넘긴 한국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따라갔었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핵심 문제들을 계속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 공부를 쭉 하고 또 혼자서 복습해서 한 1시, 2시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자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정기교육과정을 1년 3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한 김성렬 씨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을 들고 중국 텐진에서 성렬 씨의 귀를 쫑긋하게 세우게 했던 대학 진학의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또 그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한동대학교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가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역사는 길지 않지만 아직까지 그 교수님들이 이제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 해서 그래서 저는 그 학교만 딱 지원을 했어요.
한국의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받았던 김성렬 씨. 그런데 그 기쁨은 곧바로
헤어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입학 오리엔테이션까지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근데 딱 첫 수업에 원어민 교수님께서 앉아계시고 영어로 대화를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겁먹기 시작을 한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와 이걸 어떻게 내가 공부를 여기서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때는 앞이 깜깜했어요. 진짜 깜깜해서
2007년 3월 첫 탈북을 시도한 지 10년 만에 시작한 꿈같은 대학에서의 공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영어 수업으로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완전 그 기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돌아 이 한 사람 사람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 영어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제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뭐 이런 질문을 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알아듣긴 했는데 그거를 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영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교실의 전체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정말 다 쳐다보는 겁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찾아 들어갔을 겁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어쩔 줄 몰랐던 성렬 씨의 모습. 그날 그 순간 이후 성렬 씨는 학교 안 어디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지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벌개지고 막 긴장되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예, 밖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나의 실력으로는 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지만 북한에서도 외국어로 러시아의 수업을 들었던 성렬 씨는 ABCD 영어 기초부터 어린애 걸음마 연습을 하듯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쭉 계속 해왔고 또 이제 수능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왕도가 없잖아요.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뭐 이렇게 다 패스를 했지만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실력은 그분들의 발뒤축도 따라 못 가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단 영어 단어장을 샀어요. 서점에 가서 사고 그걸 계속 보다가
그러던 어느 날 성렬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영국에서 머물고 있던 탈북자 친구와 대화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연찮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친구랑 이렇게 걱정, 야 힘들다, 영어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 힘들다 뭐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자기 지금 영국에 와 있는데 영국으로 오라. 그래서 영국에서 여기 뭐 아카데믹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무료로 가르치는 거 있다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무작정 휴학을 한 겁니다. 1학년 마치고 2학년 차에
영국으로 가면 무료로 영어도 배울 수 있다는 소리에 마치 중국 탄진에서 한국을 찾아온 것처럼 한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려면 저기 비행기 표도 있어야 되고 또 가서 생활할 돈도 있어야 돼서 그 한진중공업 그 계열에 있는 용접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알바를 한 2개월 정도를 했죠.
용접 알바?
네, 용접을 하면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용접을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무작정 한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일했던 아저씨 인부들은 성렬 씨가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앞일이 구만리가 된 청년이 막노동 현장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크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알바를 이런 데 와서 하냐. 좀 이렇게 뭐 백화점도 있고 또 뭐 좀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데 많은데. 그래서 돈이 굽혀서 그럽니다 하고 계속 같이 일도 하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한 달에 150에 뭐 이렇게 잔액 수당 해가지고 170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해서 한 350만원 해서 한 350만원에 또 어머님이 50만원 해서 400만원 들고 비행기값 빼고
400만원 지금의 환율로 하자면 미화 4,000달러 정도를 들고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실은 생각해보지 않았고 오로지 영어 공부는 원도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만 하고 나섰던 것인데 그것이 곧 문제가 됐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뭐 두려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아, 신기하다. 이게 영국이구나. 처음 가봤잖아요. 그래서 막 아, 너무 좋다 신나서 있다가 왜냐면 이미 뭐 북한을 떠나서부터 중국이나 제3국에 있을 때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이제 빨리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이제 뭐 그쪽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진짜로 둘이서 나머지 시간은 다 자습했어요?
자습하고 근데 뭐 이제 둘이 자습하다가 또 야 뭐 축구하면 놀자 뭐 놀고 시간 낭비를 좀 꽤 많이 했었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네. 달랐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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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기도 하고 이제 돈을 많이 낭비했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도 나도 똑같은 처지야 이러면서
네.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단 2시간. 그것만으로는 성렬 씨의 야심찼던 계획을 채워줄 수가 없었고 영국행 비행기를 타며 준비했던 그 부풀었던 꿈은 곧 실망과 걱정의 현실이 됐습니다.
아, 계획은 좀 1년 정도 가서 좀 원어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좀 영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그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서 원어민들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 스쿨은 하루에 딱 2시간만 가르치고 그 나머지를 다 이제 친구랑 둘이서 이제 자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거기는 물값도 비싸고, 야,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건 실패작이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갔죠.
들어가는 비싼 돈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온 일이었지만, 뭔가 실패한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귀찮아졌고 부담스러워졌고 그래서 두문불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와가지고는 한동안은 좀 우둔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우둔
생활. 네.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이제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복학해서 공부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올가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청진의 고향인 탈북자 김성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